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부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귀한 찬양으로 은혜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또 위로하심, 치료하심 그리고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를 치면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지난주일에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실패한 사람은 그 성공 바로 직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그 순간 포기해버리면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도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있을 텐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3월 달에 포기하지 말라 꿈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일은 믿음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주일은 생명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 봄날 복된 주일인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축복의 성령의 비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게 되어지는가? 실망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해버리는, 그래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이렇게 등산한 경우들이 있는데 한 50m만 더 가면 정상인데 거기에 힘이 다 빠져버리면 50m 전방에서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하는가에 대한 말씀은 그 시편 42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시편 42편을 보면 낙심을 하게 된 그런 이유들, 원인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낙심된 그런 이유들,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해오고 그 영적 침체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낙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마음도 내 육체까지도 심히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42편 2절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갈망했지만은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서 성전에 나아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답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몸이 아파서 성전에 나갈 수 없다든지, 오늘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갈망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그 순간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침체가 마음을 더욱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로 삶까지도 포기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를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버리는 그 상황은 바로 쓰나미를 만난 상황입니다. 질병의 쓰나미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물질의 쓰나미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적을 만나고 원수가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비방해 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을 해오는데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들, 영적으로 또 어떤 대적을 만나서 무서운 그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망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답을 알려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 앞에 프랭카드 보면 가슴에 은혜가 되잖아요. 봄, 예수님을 바라 봄, 예수님을 전해 봄. 이 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 봄, 예수님을 전해 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을 전해 봄 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영적인 쓰나미가 다 물러갑니다. 대적이 다 물러갑니다.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이 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사단의 아주 좋은 도기가 포기하는데,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포기는 언제 쓰라고요? 배추 셀 때만 쓰세요. 배추 셀 때만, 김장할 때 어떤 배추가 좋은가, 몇 포기 몇 포기, 그 때만 세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우리 본문으로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가지 기도를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한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항상은 어떤 경우에라도 한결같이,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아니면 어떤 때든, 어떤 때에든, 그러니까 매우 자주자주, 항상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봉사하는 사람, 항상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한결같이 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말씀을 보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하고 범사에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화가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봉독한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어느 한 도시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부의 삶이 남편이 없이 이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가부나 고아였습니다. 이 사람, 이 가부가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떤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가부로 혼자 살다가 자녀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아마 재산을 다 잃어버렸든지 자녀가 큰 공경에 빠지는 어떤 그런 억울함을 당했든지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본 것입니다. 시댁 가서 도움을 청해 봤지만 시댁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 친정 가서 울면서 도움을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아, 친정 부모님들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했지만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의 원한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자주 가서 간절히 밤낮으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밤낮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가부의 얘기는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좌우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쓰나미를 만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라고 아우성을 쳐보지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댁 찾아가 보아도 동정은 하는 것 같지만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친정에 가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보지만 그렇게 자상했던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다시는 가기도 어려워요. 형제간을 만나보아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이 억울함이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 그 기도 얘기하면 우리 교회 우리 김은하 집사님들 생각이 나요. 김은하 집사님, 서정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이의 한빛이가 이렇게 엄마 특성으로 나오면 막 절절절 떨어져서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김은하 집사님, 서정 집사님이 서울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집에 저 신방 가서, 새가족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에 이제 10개월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한빛이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주일날 가서 이런 나갈 때에 인사하면 꼭 와서 저 손잡고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응답의 그 은혜를, 오늘 이 한 가부의 그 부르짖음, 우리가 똑같아요. 막상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그렇게 도와줄 듯했던 사람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은 냉정합니다. 사람 사회 관계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해서 성경에 갔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방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소서라고 선포를 합니다. 비가 와도 큰 비가 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해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주여 비를 주소서. 그리고 이제 사원에게 올라가서 자 건너편을 바라보라. 비 오는 것이 보이는가? 구름이 보이는가 보아라 그래. 사안이 막 가서 뭐를 봤더니 막 뜨거운 그 사막에 태양열이 막 활활 타는 것처럼만 보이지 비도 안 보이고 이렇게 비가 좀 오면 좋을 텐데 비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안 보이네요. 또 엘리야는 다시 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주여 비를 내려주소서. 그렇게 몇 번을 하냐면 일곱 번이었는데 사원은 막 갔다 왔다 안 보입니다 일곱 번을 마지막 일곱 번째 사원이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징조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 타고 궁궐로 돌아가십시오. 곧 비가 쏟아질 겁니다. 바로 그 후에 큰 비가 오는데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어제까지 목을 말을 못했어요. 오늘 교회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자가키트로 해봤더니 음성은 나오겠는데 목이 아픈 게 꼭 코로나 증세 같아요. 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감기 목 감기가 심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 그 접수하는 사람이요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저 밖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 앉아 계세요. 밖에 나가서 앉아 있던 이제 3층 올라가라 그래서 3층 올라가서 이제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하는데 집에서 자가 그 검사하는 키트하고는 좀 다르게 그 길더라고요. 그래서 코에다 막 주셔서 막 넣는데 목구멍까지 들어간 것 같아서요.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더니 음성이네요. 근데 제가 이제 접수하는 분이 그 환자들 대기실에 앉지 말고 밖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어제 그때까지도 목이 너무 아팠어요. 말을 못했어요. 막 목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일 내일 제가 교회도 가고 싶어요. 설교도 제가 하고 싶어요. 목을 낫게 해주세요. 하면 막 기도를 막 믿음으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면 떠나갈 지어다. 목 감기면 치료될 지어다. 막 선포를 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검사했더니 음성이라고. 음성 나오니까 이제 뭐 주사도 맞고 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는. 그대로 목이 딱 터졌어요. 목소리 괜찮아지잖아요. 어제까지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제가 본래 목 감기가 잘 왔던 편인데 그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한 3년 또 그 2년 반 동안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좀 찬바람을 좀 쐬고 뭐 이렇게 했더니 감기 와. 그래도 의사가 그 동선은 겹쳤으니까 오늘 설교할 때 꼭 마스크 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만 마스크 끼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오고 처음으로 마스크 끼고 설교를 해요. 하도 마스크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봐서 처음에는 마스크 끼고 설교 못 하거든. 지금 괜찮아요 보니까. 집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데도 마스크 끼고 있고 뭐 집에 가서도 혼자 마스크 끼고 앉아 있네.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해서 감기가 고쳐진다면 그 사람 믿음만 있으면 암도 고쳐질 것이다. 감기가 고쳐졌는데 암이라고 안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항상 쉬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